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시작.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좀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아마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아침 저녁 쫓아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한정 아니거든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쫓아다니기. 오늘은 몇 번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또 뭐 좀 1시 반 예배, 또 뭐 저녁 7시 반 예배.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7시 반 예배가 있었어요. 네, 원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할지 모르겠어. 혹시 7시 반 예배. 그런데 네. 네, 한 가지만 교하는 분도 있고 세 가지, 네 가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네 가지 하시는 분들 벌써 한 가지 하는 분보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밖에 못하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드려서 그 한 가지밖에 못하는 분들이 혹시 마음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부딪히면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한 가지만 계속 했었으니까 그랬지 부딪히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린 기본적으로 그런 포텐셜이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해도 이렇게 막 더 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십니다. 네, 안 하면 안 할수록 능력도 쪼그라들어요. 이 머슬도 그래요. 운동 안 하면 이거 자꾸 이 머슬이 약해집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스트롱해지거든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이게 이 머슬하고 똑같아서 할수록 사실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안 할수록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하셔야 돼요. 피곤해도 하셔야 돼요. 예, 오늘 그 말씀은 이제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물 속에 들어가서 딱 수답하니까 물이 요단강물을 밟으니까 이제 요단강물이 쫙 끊어집니다. 이렇게 흐르던 물이 딱 끊어지면서 이제 길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열두 지파 대표들에게 들어가서 그 강 속에 들어 물이 다 끊어졌으니까 물이 끊긴 그 마른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돌멩이 하나씩 끄집어내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는 안 보였죠. 보이지도 않고 꺼내올 수도 없는 돌이 물이 딱 끊어지니까 돌이 보이고 꺼내올 수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말씀대로 하니까 지금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가지고 강 속에 있는 물 속에 있었던 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속에 못 보던 안 보이고 꺼내올 수 없었던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후손에게 표징, 사인이 될 거다, 증거가 될 거다, 기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념으로 증거물로 기념으로 이걸 삼아라. 꼭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전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뭐야 창세기 1장 1절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이 그냥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증명됐고 말씀이 사인이 되어버리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사건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천재지명이 있고 뭐 말세 증조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그 사건들이잖아요. 그 사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좀 한번 비춰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0절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예. 이 천지 만물 자체가 창조된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능력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변명 이거를 부인을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증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건이 계속 그랬어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게 말씀만 하시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요강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사건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프루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증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억지 소리에 가면서 이거를 자꾸 이게 부인하는 거지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억지로 자꾸 이걸 부인하느냐?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는 부인해야만 되는 거야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반증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면 이건 그냥 뭐 되거나 말거나 마귀도 신경 안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확실하게 증명하니까 마귀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방해하는 거야 이거를. 못 믿도록 억지 논리로 이걸 막 부인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교리가 나오고 반기독교적인 불신세력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막선한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신학 뭐 교수 출신인가 신학자 출신이잖아요. 나중에 사탄의 숭배자가 됐지만 그런 사람들 뒤집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무신론적으로. 무신론주의가 뭐예요? 사탄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무신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신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무신론 얘기예요. 벌써 마귀가 강력하게 무신론을 주장하고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자기 꾀에 빠져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 사건이 증거다, 사인이다, 에비던스다, 프로브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가 이 말씀 전체가 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명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68절까지 두 파트로 나눠서 보면 이 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1절에서 14절까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에서 68까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말씀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일단 두 가지가 결정됩니다. 순종하면 축복 안 하면 저주가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 17, 18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이거 구원에 관한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결정됐잖아요. 예수가 오심으로써 두 가지가 딱 결정됩니다. 심판받지 않는 것, 심판받는 것, 구원받는 것, 멸망받는 것이 딱 결정된 겁니다. 결정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됐든 축복의 문제가 됐든 일단 하나의 말씀이 딱 떨어졌잖아요.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미 결정난 거예요. 결정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순종하면 자기는 뭐래요? 이걸, 예? 이걸 불신하죠. 불신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것도 믿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안 믿는 것도 믿는 거야. 자기는 안 된다고 믿는 거니까. 예. 아주 안 되는 걸 확실히 안 되는 줄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요. 그, 뭐 이렇게 목회도 있잖아요. 목회도. 어느 목사님들 보면 안 된 자기는 목 자기네 교회는 안 된다고 확실히 믿어. 네, 확실히 믿으니까 확실히 안 되더라고. 네, 안 되는 거 믿는 것도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된다고 확실히 믿든지 안 된다고 확실히 믿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예 예, 이게 믿음 다 믿음이야 그게. 네, 귀신도 믿음 귀신도 믿어요. 야고보 2장 19절 보니까 귀신도 믿는데 뭘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데 그래서 벌벌 떤데. 대신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안 믿으니까 멸망이 이미 확정.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쪽으로 갔어. 뭐예요? 뭐가 확인돼? 멸망이 확인되잖아요. 지옥이 확인되잖아요. 자, 믿었어.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 그랬더니 천국이 확인되잖아요. 자기는 축복 받는다고 믿었어. 그때 축복이 확인되죠. 아, 자기는 그 쓸데없다고 안 믿었어. 그랬더니 저주가 확인되죠. 들어와도 확인되고 나가도 확인되고. 들어와도 축복이 확인되고 나가도 축복이 확인되고 들어와도 안 믿, 순종 안 하면 들어와도 저주가 확인되고 나가도 저주가 확인되고. 여러분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믿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진짜 어리석은 게 안 믿는 거야. 진짜 어리석은 게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진짜 어리석. 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결과를 본인이 확인하게 돼요. 본인이 거두게 돼요 그걸. 뭐를? 저주를? 뭐를? 멸망을? 지옥을 확인하게 돼. 근데 반대로 믿으면 축복이 확인되고 구원이 확인돼.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관계없다는 천만에. 천만에. 그대로 다 본인이 확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정말 축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퀘션 한번 던지면서 말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꼭 홍해를 건너는 코스밖에 없었고 요단을 건너갈 수밖에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코스밖에 그 방향밖에 없었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홍해를 안 건너고도 안 건너가도 지중해 연안으로 지중해 해안가 가까운 도로로 그걸 킹스웨이라고 그래요. 거기 고속도로입니다. 도로가 있었습니다. 홍해 안 건너가도 얼마든지 숏카스로 갈 수 있는 길이 14일이면 갑니다. 걸어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킹스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굴로 안 인도를 안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도 요단강을 왜 건너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해바다하고 갈릴리바다하고 사해바다 이게 강물이 쭉 흘러가는 그 강 줄기가 있고 여기 지중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열두 정탐꾼이 열두 정탐을 파송했던 이 가데스바네가 이 밑에거든요. 이 이스라엘 밑에거든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돼요. 요단강 안 건너도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를 삥 돌려주죠. 동쪽으로 보냅니다. 동쪽으로 끌고 가서 북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예, 우회전하면 동쪽 좌회전하면 북쪽으로. 그래서 끌고 올라가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정탐꾼을 파송했던 이 장소에서는 쭉 올라가면 되는 걸 일렀겠다고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홍해를, 홍해도 지중해안을 갈 수 있는 걸 꺾어서 내려와서 홍해 건너가게 만들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홍해를 건너겠고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만약에 요단강을 안 건너갔으면 오늘 지금 이런 여기서 하나님이 강을 갈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가능 속에서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가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일부러 건너게 하시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편안한 길, 빨리 가는 길, 편안하게 가는 길,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 정말로 절망적인 길, 힘든 길, 불편한 길, 고생스러운 길을 일부러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 수 없는 홍해, 우리가 열 수 없는 요단강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코스로 인도하신 거예요. 일부러 불가능한 쪽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능한 상황, 힘 안 들고 편안히 가는 그런 코스도 있고, 반대로 불가능한,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고, 이런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고 힘 안 들고 쉽게 빨리 가는 코스로 가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모릅니다. 뭐를 두 가지 모르냐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반대, 너무 절망적인 코스로 통과시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됩니다. 왜요? 편안하고 쉽고 빠른 길,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 능력이다, 내 실력이다, 내 머리다, 내 IQ다, 내가 머리가 좋지,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원래 실력자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것도 아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 왜? 내는 내 실력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벌레만도 못하구나. 주님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 되면요, 백합꽃이 부럽고요, 참새가 부러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집이 없어 봤잖아요. 집이 없어 봤는데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니까 식당 영업이 끝나야만 내가 들어가서 의자를 붙여놓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다 놀다가 같이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아무개야 밥 먹으러 아무개 밥 먹으러 그러면 다 집에 가요. 그난 집이 없으니까 거기 우두커니 그냥 그 애들 놀던 마당에 있어서 우두커니 한쪽에 앉아가지고 엄마 끝날 저 식당이 불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때 여러분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참새가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부러우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둘기가 부러웠다니까. 비둘기가 집이 있는 비둘기가 둥지 속으로 들어가는 비둘기가 부러웠다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나는요 비둘기만도 못한 거야. 백합꽃만도 못한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우리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흙덩어리 하나밖에 안 되고 죄인, 난 죄인 중에 죄수고 정말 더러운 인간이고 죄덩어리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 우리의 원래 죄인인데 우리의 본 모습, 오리지널 우리의 모습인데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잘 되면요 자기가 뭐 하나님 정도로 높아진 것 같고 하나님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정도로 자기는 위대한 인물이고 파워가 있는 것 같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한 거죠. 근데 정말 처절한 상황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땅바닥에 헤딩하게 만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처럼 돼버리면요 아, 내 현주소 내 정체성이 뭔지 알아요. 난 진짜 벌레만도 못하구나. 벌레만도 못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아, 그래 주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구나. 그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요 인생 모릅니다. 인생 모릅니다. 인생도 모르고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도 모르고 인생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어도 인간이 인생이 뭔지는 알고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걸 주제 파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주제 파악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뭔지는 알고 살다가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건 제가 삼류 철학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건 알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자기 상황에 의해서 나 자신을 너무 착각해가지고서 붕 떠가지고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살다 아무튼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인생은 남의 인생 사는 거죠.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죠. 남의 인생 사는 거죠. 어떤 가공의 인물의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저 꼭 뭐가 또 그다음에 배우 연극 배우고 똑같은 거야. 그 시나리오에 있는 어떤 인물을 흉내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를 몰라요. 제일 불쌍한 게 귀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귀신 들어간 사람 그렇게 불쌍해요. 귀신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절하게 내가 어떤 인간을 알면 그때부터 내가 그 전능자를 절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절대자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무조건 영접하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니까. 저게 제가 그랬으니까. 그 지푸라기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 붙잡게 된 거야.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야.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그분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좋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분 안 받아들입니다. 자꾸 따지고 뭐 코치코치 따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이 많지. 예, 말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기고만장하게 거만 떨어도 괜찮고 할 때는 우리가 자기를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돈 벌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숨도 쉴 수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무지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는 그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뭐 누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벌레 못한 인생 그러잖아. 뭐, 벌레까지 들먹이고 징그럽게 벌레 얘기는 왜 맨날 하나 그랬었는데 내가 응. 왜 벌레 얘기는 맨날 그러냐 그랬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역시 벌레만도 못하구나 내가. 그때 흉 봤는데 내가 벌레네. 내가 벌레야. 내가 벌레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람이 간사한 게요. 그래 처절하게 하나님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구해 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나 살려 주세요. 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풀어 주십니다. 또 풀어 주시면 또 이제 아까 잘 나가다가 그다음에 왕창 망했다가 또 하나님 다 풀어 주셨습니다. 요때가 또 이제 위험해. 그때 두 종류예요. 변질이 안 되고 계속 충성하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계속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변질돼서 슬슬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 내가 언제 구원 받았냐 하는 식으로 변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왕이 막 됐을 때입니다. 내가 너 목장에서 양 꽁무니를 쫓아다니던 그 자리에서 너를 픽업해서 내 너 왕을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 절망에서 건져주실 때 그 다음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죽음의 골짜기 있었지. 내가 정말 그 상황에 있었지. 나는 절망 속에 있었지. 멸망 속에 있었지.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안 하고 하나님 사람만 하는 게 있어요. 짐승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사람만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신이에요. 짐승은 배신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사람만 배신합니다. 누가 은혜 입었을 경우에 신세를 졌을 경우에 신세를 지지 않고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는 도움을 안 받았을 때는 배신도 안 돼요. 배신 성립이 안 되죠. 근데 꼭 은혜 받은 사람이 신세진 사람이 도움 받은 사람이 도움 그 다음에 배신을 합니다. 언젠가 제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대. 전화를 받고 보니까 아이고 아는 사람이야. 아, 웬일이냐고. 그래서 좀 뭐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에요? 미국 오셨어요? 예 여기 저기요 여기 플로리다인데요 제가요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신분 문제가 불법 체류자예요. 아 그러냐고 오라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부터 알던 분이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분도 해결하게 해주고 또 교회 마침 또 교회에 교회에 딸린 주택이 하나 있어서 집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러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줬어요. 몇 년 지나니까 뭐 이제 애들도 다 크고 애들도 뭐 영어 다 할 줄 알고 신분 문제 해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 안정이 되는데 처음에 그 해결, 이것저것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뭐 모든 교회 뭐 조그만 교회니까 모든 일을 다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다 봉사하는 거야. 다 모든 부서를 이것저것 뭐 부서 안 따지고 근데 다 해결되고서 딱 안정되니까 슬슬 이제 식어 믿음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한테 큰 데미지를 입히고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관계의 의리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잊지 않는 거야. 그걸 잊지 않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의리라고 볼 수 있어. 하나님한테 의리 지키는 거야. 이 고마움, 이 은혜 잊질 않는 거야. 네? 내가 아무리 잘 풀려도 그걸 잊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충성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주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초심, 그 첫사랑과 첫열심이 식어지지 않냐고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우선 예를 들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신앙을 다 팔아먹었어요. 목사님이 한번 배신다고 가슴 아픈 걸로 끝나지만 뭐 가슴에 뭐 멍드는 게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가슴에 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인은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그렇게 축복 받았죠. 엄청난 축복 받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더 신앙이 향상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팔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 실패하고 누가 망한 겁니까? 그 사람이 망한 거잖아요. 자기가 망한 거지. 이 목사님이 망한 게 아니지. 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참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다. 은혜를 잊지 않는 거다. 그게 믿음이야.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믿음이야.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리고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었었는데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나는 지옥 아름목에 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잊질 않는 거예요. 잊질 않고 계속 그 분량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분 앞에 찬송만 부르면 눈물 나고 기도하면 눈물 나고 예수만 오면 눈물 나고 눈물 나고 눈물 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감격으로 살아갈 때 누가 행복해요? 누가 행복해요? 내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감격이 말라버리고 식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야. 예배도 그냥 별로 실증나고 찬성도 뭐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럼 누가 부르니? 내가 부르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믿음, 그 강물에서 건져낸 그 감사, 요단강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감사가 식어지지 않을 때 그 식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맘 놓고 축복합니다. 왜? 사고 안 나요. 변질이 안 되니까. 믿음 안 팔아먹으니까. 믿음 안 팔아먹으니까 하나님 안 떠나니까 안심하고 보호줍니다. 안심하고 보호줍니다. 예, 안심하고 보호줍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축복해도 타락하지 않고, 아무리 축복해도 변질되지 않고, 아무리 축복해도 식어지지 않고, 아무리 축복해도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충성하니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 그렇게 하니까 천배, 만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건 내가 훌륭하게 존경하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그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냥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충성하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조금 더 나태해지지 않고 조금 더 해이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근데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잖아. 근데 목사만큼 좀 하고 있잖아. 그냥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거예요. 저는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목사 아닌 사람이 목사만큼 하니까 훨씬 더 이게 더블 마일리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블로 마일리지 주는 거, 더블 포인트 주는 거지.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뉴 합시다. 우리 믿음을 리뉴하고 우리 기도를 리뉴하고 예배를 리뉴하고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을 리뉴하고 리뉴하셔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장에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2장 준비해 주시고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 정말 하나님이 건져줘야만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건져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광야가 끝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순종이 식어지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새 돌을 끄집어내라고 그랬습니다. 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돌을 날마다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강 속에 있는 돌을 강 언덕에 세워놓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믿음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주님 올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